13장부터 이어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22장에 들려지는 심판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고관이었던 샘나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은 이미 1장부터 5장 말씀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 경고 이후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다라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오해를 깨우치고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22장을 쓰고 22장에서 남유다와 고관 샘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이 22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15절부터 25절은 샘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시면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남유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골짜기라는 표현은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 주위에 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쓰인 표현입니다. 기드론, 흰놈과 같은 골짜기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다 라고 불려서 높고 위엄 있는 장소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백성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절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짜기에 환상이란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즉 말씀과 계시를 깨우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와 우둔함을 고발하는 표현으로 환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그리고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 군대가 남유다를 포위했을 때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악행과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국가적 어려움과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는 패망 앞에 놓여 있었고 풍정 등화 같이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처럼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는 모습이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백성들은 그 문제에 대한 그 패망의 앞에 놓여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던 집의 지붕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휴식하고 잔치하는 데 이 지붕이라는 공간이 사용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들은 소란하고 떠들었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군대의 침략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패망할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잔치를 열었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절에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국가적 문제 앞에서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모습은 12절에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 말씀입니다. 국가적 문제 앞에서 패망과 멸망하기 직전인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양과 소를 잡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통곡하고 애곡하며 눈물로써 기도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슬픔과 애도, 재앙을 경험할 때 자신의 머리털을 뜯거나 깎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탄과 절망, 슬픔을 외적으로 나타냅니다. 굵은 배를 띠라는 건 역시 슬픔과 회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는 이제 멸망을 앞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피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사야처럼 우리의 국가를 보면서 우리의 나라를 보면서 슬피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고 국가적 위기를 돌아보기보다는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안락함이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국가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모든 상황을 역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성도들이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언제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부터는 샘나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의 샘나는 고위 관리자입니다. 15절에 그는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국고와 또한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왕국을 맡은 자로서 그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자신의 명예를 남기고 높이기 위해 자신을 위한 무덤을 호화롭게 준비했습니다. 이 당시 묘실을 파는 것은 왕족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으나 그는 선을 넘고 이 일을 감행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샘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위를 박탈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직위를 박탈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 샘나는 왕궁을 관리하고 국고를 관리했던 그 지위에서 서기관의 자리로 강등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샘나의 자리를 엘리야김을 불러서 세우시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그가 견고한 지위와 권위를 얻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위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할 것이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위 역시 못이 사가버리고 부러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의 지위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나고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인간의 권력과 지위도 결국엔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일의 성취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지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사가 부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권위가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힘과 명예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언젠가 사가 부러지며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